오늘 이제 창세기 49장 우리 전반부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그 야곱도 이제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8장에는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49장에는 야곱이 그의 열두 아들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축복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성경을 좀더 아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축복이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조금은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있으면 말씀을 좀 살펴보겠지만 이 내용 중에는 꼭 축복만 포함이 된 것이 아니고 때로는 저주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9장 28절을 한번 좀 펴시면 좋겠습니다. 49장 28절 말씀은 이제 이 열두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서 야곱이 말씀을 주었을 때 이것을 성경 기자가 평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두 번이나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했다. 특별히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야곱이 삶을 마무리하기 전에 그의 열두 아들을 어떻게 축복했나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룰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은 축복이지만 또 하나 미래의 후일에 그들에게 당할 일입니다. 그들이 당할 일들을 일러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래서 두 번이나 강조하는 표현이 들으라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1절 2절 말씀 야곱이 이 열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니까 혹시 조금 이렇게 이삭 그 앞세대죠. 이삭이 야곱 에서를 축복할 때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이제 이삭은 어떻게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까? 공개적으로 했습니까? 비밀리 했습니까? 이삭은 어떻게 했죠? 공개적으로 두 아들 모아놓고 했으면 문제가 아마 안 생겼을 텐데 어떻게 했죠? 에서만 따로 불러가지고 야 맛있는 거 해와라. 그럼 내가 먹고 마음껏 축복해줄게. 비밀리에 축복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알아차린 리브가 그리고 야곱 때문에 리브가 그걸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는 정반대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것이 가정에 참 오랜 고통을 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열두 아들을 축복을 할때 비밀리에 하지 않습니다. 다 모아놓습니다. 다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이제 3절 말씀 장남이었던 로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그래서 참그 야곱은 장남이었던 로벤에 대해서 아마 그 특별한 애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수 있는 거 하면 나라는 표현이 세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너는 내 장자다, 내 능력이다, 내 기력의 시작이다. 다른 아들들에게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야곱이 장남을 특별히 생각했고 그리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3절 후반부 보면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여기 위풍이라는 말은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영어 성경으로는 honor입니다. honor.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존귀하다. 위엄이 있다는 겁니다. 위엄이 아주 탁월했다. 장남으로서 그런 위엄, 풍채가 아주 탁월했고 거기다가 능력도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르우벤은 아버지로부터 장남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주 위엄도 탁월했고 그리고 능력도 탁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뭔가 하면 물의 끓음과 같았다. 뭐 그냥 쉽게 표현하면 펄펄 끓는 물과 같았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거센 파도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통제되지 못했다. 충동적이었다는 거예요. 충동적이었다. 그렇게 능력이 있었고 아버지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지만 그 끓는 물 아니면 거센 파도와 같아서 그 어떤 충동적인 그 욕망들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됐느냐? 너는 탁월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하나의 그 언어 유희라고 하는데 분명히 앞에서 이야기했죠. 너는 존엄도 탁월하고 능력도 탁월하다. 그런데 물이 끓음 같았기 때문에 너는 탁월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창세기 35장을 보면 르우벤이 범했던 잘못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야곱에게 네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라헬의 종이었다가 야곱의 아내가 되었던 빌하라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하와 르우벤이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르우벤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장남이었고 내가 특별한 관심을 가졌고 너는 종기 그 어떤 위엄도 능력도 탁월했는데 그 물의 끓음 같은 그 욕망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우리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자녀들을 기대합니까? 어떤 자녀들? 결국은 뭔가 하면 탁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애들이 탁월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도 탁월하고 직장 가서도 탁월하고 외모도 탁월하고 모든 면에서 탁월했으면 좋겠습니다. 탁월과 성공은 거의 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탁월한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탁월해도 그 사람이 끓는 물, 거센 파도처럼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주 비극적인 결과로 맞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는 둘째, 셋째 아들이었던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형제다. 그런데 여기 뭐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다 형제입니다. 사실은 다 레아가 낳은 네 명의 자녀들입니다. 첫 번째 네 아들들이죠. 그런데 지금 시몬과 레위 보고는 형제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이가 노상 붙어 다녔다. 이거죠. 붙어 다녔다. 그런데 문제는 붙어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방향이 중요한 거죠. 방향이. 붙어 다니면서 뭐 하느냐 이거지. 뭐 하느냐. 그런데 오늘 시몬과 레위는 형제였는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은 붙어 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폭력의 칼을 휘둘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데 그들의 하나됨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마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의논하는데 절대로 같이 동참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이유가 6절 후반부,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은 창세기 34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시몬과 레위, 그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디나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야곱이 세겜에 정착해서 그 세겜에 한번 밖으로 나갔다가 그 지역의 추장 아들이었던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빠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죠. 참을 수 없어서 이제 동생을 달라라고 요청하는 그 세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내가 동생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고통이 가장 심한 3일째 되는 날 시몬과 레위가 가서 남자들을 다 칼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그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 사람들만 죽인 게 아니고 또 무엇까지 했다는 거죠? 소의 발목 힘줄까지 다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남자들을 다 죽인 다음에 이제 약탈할 수 있는 가축들은 다 약탈을 했습니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도 남아있는 가축들이 있습니다. 이 가축들은 어떻게 했느냐? 발목 힘줄을 끊어버려서 다시는 써먹지 못하도록,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런 잔인한 행동을 이두 사람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분노의 그 기운이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두 번이나 이제 야곱이 두 아들에게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 혹독한 노여움, 저주를 받을 거다. 그 맹렬한 분기,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러면서 저주의 내용을 선포합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어 버릴 거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릴 거다.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모이면 폭력의 칼을 휘두르니까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흩어버리시는 거죠. 다 흩어버리시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시몬 지파는 나중에 흩어져서 유다 지파로 그냥 합쳐져 버립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도 결론 부분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흩어져 버립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잔인한 보복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잔인한 보복. 아무리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잔인한 보복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 이제 8절부터 유다에 대해서,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해서 이제 야곱이 말 그대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거다. 너무너무 멋있죠. 형제들이 다 너를 찬송할 것이다. 그리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내 손이 내 원수의 그 목을 잡겠다. 이것은 원수들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을 제압하고 정복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원수들의 목을 잡아버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 거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은 내 앞에 절을 할 것이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네가 형제들 중에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유다는 사자 새끼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기 9절 말씀에 유다를 설명할 때세 번이나 무엇과 비교를 했습니까? 사자와 비교를 했습니다. 사자 새끼, 암사자, 수사자. 그러면서 세 번이나 유다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너는 사자라는 겁니다. 이 사자는 그 당시 소위 막그 짐승들 중 맹수 중에 왕이었죠, 왕. 그래서 이 사자는 그 당시 왕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왕이 될 거다. 그래서 누가 너를 범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후손들이 바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규와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는 그 당시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들이었습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규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후손들 중에 계속해서 왕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언제까지 그 일이 일어나느냐?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를 것이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거다. 여기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거는 성경의 난해 구절입니다. 난해 구절. 이거는 뭐 누구도 정확한 해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오는 실로는 특정한 인물로 보기도 쉽지가 않고 또 장소를 뜻하는 것으로 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하는 해석은 NIV라든가 이런 영어 번역을 보면 여기 실로라는 이그 히브리 단어를 무엇으로 연관을 시켰는가 하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NIV 같은 번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건데 언제까지? 언제까지인고 하면 원래 그 지팡이와 규가 속했던 분, 원래 그 지팡이와 그리고 그 어떤 지팡이와 규가 속해 있었던 분, 그분이 올 때까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거라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을 하든 저렇게 해석을 하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메시아가 올 때까지 바로 유다 그 어떤 후손들 가운데서 계속 왕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시면은요. 요한계시록 5장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 일곱 인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일곱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을 보고 울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라이언입니다. 라이언. 유다 지파의 그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였던 분이 바로 이겨서 그 일곱 인을 떼게 했다는 거죠. 그 말씀,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데 사용했던 그 표현은 바로 말씀드렸던 이 구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이제 유다에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너는 찬송이 될 거다. 그리고 원수들을 제압하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거고, 그리고 너는 사자와 같은 그런 왕들이 되어서 정말 그 메시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왕들이 너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 이제 11절과 12절은 하나의 그 경제적인 상황입니다. 유다 지파가 후손들이 이렇게 영적인 축복, 후손들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런 물질적인 축복도 누리겠다는 거죠.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귀한 그 나귀들이 있는데 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아름다운 포도나무, 그 어떤 포도가 그 주렁주렁 맺혀 있는 포도나무에 혹시 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나귀라든가 나귀 새끼는 말뚝에다가 그냥 메어두는데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만큼 포도나무가 많고 흔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만큼 포도나무가 많고 흔한 풍성한 삶을 살 거다.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보면 그 옷을 포도주에 빨고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 거다. 이것도 과장이죠. 바로 그 포도주가 얼마나 많았으면 무엇으로 사용됩니까? 빨래하는데 물로 사용된다. 빨래하는데 뭐가 빨래하느냐? 포도주에 빨래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복장을 포도즙에다가 빨게 될 거라. 그만큼 풍성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을 거다. 이게 좀 문제인데, 혹시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 눈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혹시 눈에 좀 멀쩡하신가, 아니면 좀 붉은가, 어제 별일 없으셨나 한번 봐야 되는데. 그래서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게 되고,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게 또 뭐겠습니까? 우유가 얼마나 많고 자유롭게 먹었으면 이빨 색깔이 이제 희게 우유 색깔로 바뀔 거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는 이 유다 자손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제 참 이 어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놀랍게 축복해 주셨어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거다. 대적들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질 거고, 바로 너희들 후손들이 왕이 될 거다. 그리고 나아가서 너희들은 영적으로 메시아의 조상이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성도님, 바로 이 어떤 유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놀라운 축복, 그래서 우리 모든 성경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제 르우벤은 장자로서 장자권을 빼앗깁니다. 그럼 이 장자권이 경제적으로 법적인 차원에서는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두 몫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장자권은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유다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도대체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죠. 그는 참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불우했던 사람입니다. 결혼도 실패했고, 그리고 자녀 교육에도 실패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나중에는 며느리와 관계를 맺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유다는 깨닫게 되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그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그 놀라운 긍휼을 그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살폈던 것처럼 그 후에 유다는 어떤 삶을 삽니까? 이 어떻게 보면 만신창이가 된 이 야곱의 가정을 사실은 유다가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다 보셨지만, 참 이 기근이 들었을 때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절대 못 데리고 간다 이야기할 때 아버지를 설득을 시켰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담보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거기에 뭔가 어떤 딱 함정을 만들어 놓았죠. 그 함정에 걸려서 베냐민이 꼼짝없이 종이 될 수밖에 없었을 때, 형제들을 대표해서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아이 못 데리고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풀어주시고 저를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야곱의 가정이 평화를 회복하게 됩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다였습니다. 성도님들, 참 재밌지 않습니까? 뭔가 칼을 가지고 보복하는 데 사용했던 시몬과 레위는 흩어집니다. 칼과 전혀 상관없이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았던 유다에게는 하나님 뭘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원수를 제압하는 강력한 힘을 주겠다. 그리고 네가 바로 왕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나아가서 너를 통해 메시아가 날 거고, 네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될 거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 섬기는 데 사용하잖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이 내 아들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뿌린 대로. 르우벤은 죄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심판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와 시므온도 잔인함을 심었습니다. 그때 흩어짐이라는 저주와 심판을 거두게 됩니다. 반대로 유다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로 지도자가 되고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너무 단순한 말인데 성도님들,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심고 계시나요?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이고, 뭐 목사님,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기도를 많이 해놓으셔가지고 저는 제대로 안 하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어쩌면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님께서 참 기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어떻게 보면 입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야, 참 우리 어르신들이 훌륭하시구나, 참 대단하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착잡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앞세대 때문에 그렇게 큰 은혜를 지금 누린다면 그럼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은 우리가 다 써먹어버리면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후손들이 먹을 거 있도록 해줘야 된다. 후손들이 먹을 거 있도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많아도 후손들 쓸수 있도록 좀 절제하고 포기하고 남을 위해서 쓰고, 우리 조상들이 정말 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우리가 받는 것처럼 우리도 가능하면 쳐서 복종시켜야 우리 후손들도 뭔가 먹을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앞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복된 미래를 위해서라도 의를 심는 사람, 순종을 심는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질문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유다는 우리가 누구라도 다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 세 아들이 문제입니다. 이게 축복입니까? 로벤에게 줬던 말, 그리고 시몬과 레위에게 줬던 말, 이게 축복입니까? 어떠십니까? 이게 축복입니까? 축복? 저는 한 주 동안 제일 고민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축복인가? 그런데 또 아까 28절에는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랬잖아요. 이미 축복했다 그랬거든. 그런데 로벤에게 했던 말이 이게 축복입니까? 시몬과 레위에게 했던 말이 축복입니까? 그리고 성도님들, 이 야곱이 로벤, 시몬, 레위에게 축복할 때 막 야곱이 막 부들부들 떨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 아들, 이놈의 자식들, 내가 이 순간을 기다렸다 그러면서 막 불타는 진노를 그들에게 막 쏟아부었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야곱은 시몬, 레위, 로벤을 사랑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저는 참 한 주 동안 이게 고민이었어요. 한 주 동안 이게 축복이 될 수 있나.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제가 이제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한 여자가 찾아오는데 그 여자분이 가난한 여자였습니다. 그 가난한 여자가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했죠. 예수님, 바로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도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안절부절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 좀 뭐라고 한마디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냐. 이 말은 뭡니까? 여자 보고 넌 개다 이거죠. 그 말 들었으면 바로 보따리 사야 되잖아요. 예?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에게. 그래서 요즘은 성경을 이 구절이 너무 힘드니까 요즘은 그렇게 합니다. 이때 개는 애완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거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도 충격적인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여인의 반응이죠.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올소이다 마는. 저는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주여 올소이다 마는. 이 말은 뭐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개. 저는 개입니다. 주여 올소이다 마는. 그러나 개들도 상에서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렇게 여인이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바로 내 믿음대로 되라. 그 딸을 고쳐주셔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나.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써먹기를 시작을 했어요. 저는 제가 지금도 우리 남자분들도 그렇고 청년들 중에 수련회나 부흥회 가면 다 이렇게 말씀 들을 때는 은혜를 받는데 불만 꺼지고 기도만 하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참 대학을 다니면서 수련회 가서 저는 은혜 받지를 못했어요. 너무 정말 발악을 했는데도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거기에 속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이만큼 필사적으로 노력하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안 만나 주십니까? 저는 항상 그런 불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련회를 갔는데 역시 은혜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써먹었어요. 주여 올소이다 마는. 주님, 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전 누군지 제가 압니다. 제가 누군지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 저 빼놓고 다 은혜 주시는 거 그거 올소이다 많은. 그러나 저도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고백을 했는데 제가 그때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놀라셨어요. 제 입에서 어떤 저런 말이 나왔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벤, 시몬, 네비에게 주었던 말씀도 저는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고통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다 드러났잖아요. 잊고 싶었던 과거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선포됐어요. 탁월하지 못하다, 너 흩어질 거다. 그런데 이 말씀, 이 말씀을 사랑의 말씀으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주여 옳습니다. 저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로벤이 맞습니다. 주님, 저 그런 사람입니다. 저 탁월하지 못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리고 저 잔인했던 사람입니다. 흩어지는 것 당연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 그런 사람이니까 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필요하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훈련받아서 내 자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더 필요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더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제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저주는, 이 심판은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레위 여기 흩어질 거라 그랬잖아요. 레위 후손들은 후손들의 삶에 이게 한번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세월이 지납니다.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호렙산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씻을 수 없는 잘못을 범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편의 선자들 나와라. 그러니까 그때 누가 나왔느냐, 말씀에 순종해서 레위 자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자기 동족들을 향해 칼을 듭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순종 때문에 레위 자손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신명기 33장을 보면은 이제는 모세 예언이 나옵니다. 야곱의 예언과 꼭 대칭해서 보셔야 되는 내용인데 그게 모세 유언적인 축복과 예언이 나옵니다. 그때 이 모세는 레위 자손을 말할 수 없이 축복해 주는데 그 핵심은 뭐냐? 그들은 흩어집니다. 맞습니다. 이 어떤 유다, 이 야곱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흩어짐이 저주가 아니라 이제는 뭐가 되느냐? 그들은 흩어져서 주님의 말씀과 법도들을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짐은 그들에게 영광이 되고 다른 지파들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의 예언은 숙명론이 아닙니다. 운명론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은 뭐냐? 미래에 대해서 언제나 개방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헤어나올 수 없는 숙명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지금처럼 살면 이런 심판을 받게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게 뭡니까? 너가 그거 깨닫고 지금 돌았으면 이 심판은 거두어집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흔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정금 같은 괴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언제나 미래 열려져 있습니다. 개방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말씀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성도님들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르우벤, 시므온, 레위처럼 악을 심어서 우리들의 삶과 후손들의 삶에 심판을 거두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다처럼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남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나아가서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또 우리 앞선 세대를 돌아보면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흔적 속에 우리 조상들의 삶의 흔적 속에 르우벤, 시므온, 레위와 같은 실패의 자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힘으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실패의 자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 주님 의지하고 더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말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끊임없이 우리가 시행하게 되면 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레위 자손들에게 있었던 놀라운 반전의 역사, 흩어짐의 저주가 그들에게는 영광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유익이 되는 그런 반전의 역사들이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같이 찬양을 한 곡 드리고 싶은데 오늘이